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크게 외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크게 외치시는 분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후손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이루려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갈 후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만든 결과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사람의 열심과 열정,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아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바른 방향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바른 방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이 좋다고 뭐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뭐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목적도 중요하고 또한 바른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볼 때 분명한 거는 인간이 뭐 고의적이든 뭐 실수로 행했든 뭐 이미 엎지려진 그런 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그대로 다 감당하며 그거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살아가는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뭔가 우리의 허물이 되는 실수가 있다면 그 과거까지 아주 깨끗하게 그걸 지워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 사람이 어떤 선택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그 선택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몇 번이고 이것이 옳고 바른지 좀 분별하고 최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를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여러 방면으로 이것이 옳은가를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한번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이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노력과 숙고를 하지만 그러나 한번 결정돼서 행하고 난 후에는 이제 그것을 바르게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민과 심사숙고는 결정 전에 해야지 결정이 되고 뭔가를 행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고민과 심사숙고가 아니라 이제 바르게 책임지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예를 통해 볼 때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례가 결국 저들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뭐 책망하고 뭐 이렇게 뭐 지옥으로 보내 그런 게 아니고 바르게 교육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만든 이 복잡해져 버린 이제 역사잖아요. 이미 쏟아져 버린 물인데 그런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실수로 인해 아브라함을 버리는 게 아니고 변함없는 그의 믿음을 보고 꿈을 꾸시고 더 굳건히 믿음의 관계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뭐 계속 이제 살펴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돼버리고 또 믿음으로 낳게 된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후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성경의 원리로 보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되는 이 역사를 그런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든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가고자 하는 길로 이삭이 가지 않았다면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그런 후손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쨌든 이스마엘은 그 믿음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로 간 것이고 이삭은 어찌됐든 그 믿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뭐 아버지를 통해 배웠든 어떻게 배웠든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기에 하나님과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원리를 잘 우리가 기억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계속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은 후에 이제 보면은 한 13년 정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그런 식으로 낳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한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만나 주셨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 창세기 12장 그 하란에서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약 5년 뒤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그리고 이제 80세경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그건데 그게 이제 바로 창세기 13장에서 그 베델과 아이 그 두 땅 사이에서 이제 롯과 재산이 많아서 헤어지게 될 때 헤어진 후에 그리고 이제 또 약 5년 뒤에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그 롯이 이제 잡혀갔는데 그 구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러고 나서 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때가 한 85세경이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단번에 무찌르고 조카와 소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나서 주변의 족속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도 모든 족속들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횃불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7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언약을 맺은 그 시기 85세로부터 따지면 뭐 14년, 15년이 흐른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통 5년 간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와 소통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17장에서 나타나실 때는 16장의 그 이스마엘 출생 사건 그 후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니까 13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횃불언약 이후 한 1, 2년 뒤에 이스마엘이 그렇게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니까 13년 정도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묵상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묵상의 힌트로 잡아서 보편적으로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삐졌든 실망했든 화가 나셨든 일부러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침묵하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아들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애착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뭐 야단을 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행했느냐는 어떤 질책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딴 마음은 풀지 말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고 한다고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지 못했느냐. 이런 어떤 질책의 의미로 좀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하셨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누죠. 이제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런 묵상에 있어서 사실 각각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들이 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그 성경을 살펴가면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가는 이유는 가능하면 가장 타당성 있는 묵상의 어떤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뭐 실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지 않고 오히려 그러다가 위기에 빠지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아브라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함정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살펴왔죠. 이집트에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은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부족과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런 위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곤경에 빠뜨렸던 이집트의 바로왕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으로 이 또한 보면은 그들이 정말 순종하며 자녀를 갖기 위해 그 늙은 나이에도 애쓰다가 되질 않아서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그럼 하나님이 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삐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서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살핀 참 짧은 역사지만 좀 하나님의 행하심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마다 나타난다 그래서 13년간 침묵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살핀 것처럼 그가 75세 때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따져보면 거의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도 만만찮은 시간 아닙니까? 5년씩이라면? 그럼 어떻게 보면 늘 화가 나고 삐져있는 하나님처럼 잘못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부모로서는 어떡합니까? 즉각적으로 도우려고 하죠.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때보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 부모님들은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하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냥 뭐 5년씩 13년씩 눈 감고 있고 방치하고 있다가 뭐 그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년의 시간 간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통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했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화가 나서 절망하게 하는 그런 회개케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이런 거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지 않은 어떤 그런 그릇되게 해석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첫 이 역사의 시작의 순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고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지금 살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 사건들을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성경의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참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다. 오직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받으며 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이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만 무슨 특수한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들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뭐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또 비록 성도들의 삶의 실력이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어쨌든 전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초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당신을 소개하고 각 사람을 지금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군가에게 또 전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의 뭐 조상이 됐든 그의 뭐 친구가 동료가 됐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것이고, 아무 실력도 없었으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실제의 삶,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극장 그대로의 삶, 아무 각색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극장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평범해 보이는 삶이 주는 소중한 삶의 의미와 살아갈 이유들을 막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평범한 그런 삶이 오히려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올 땐 너무나 평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돌 같은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는 정말 모든 우리 삶의 기본이 되고 반석이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우리에게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델을,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그래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걸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닮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삶에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하듯이 나름대로 자녀를 가져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의 별일을 다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아내 사례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을 주어서라도 후손을 잇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보면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마지못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서 아마 사례의 마음은 시커멓게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서 아내를 따라가는 척하면서라도 자신의 후손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과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책망할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오히려 위로할 일들이 더 많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이집트로 갔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도울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르게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를 오히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갈이 임신을 하고 이게 사단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의 늙어서 이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 신세의 그 여주인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례가 결국 그녀를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하갈이 임신 중에 도망치고 방황할 때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찾아서 도와주시고 잘 교육해서 주인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애써서 했던 이런 모든 일들 속에 만든 실수들까지도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뭐 이런 잘못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계시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이 역사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좀 묵상하고 알아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현실들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히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한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오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왜곡된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란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화가 나 있거나 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응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음성과 그 계획과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보지 못하니까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이 가시광선의 범위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알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빛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 청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빛과 뭐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그런 엄연한 사실과 같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어떤 형상, 금수의 형상으로, 우상의 모습으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생명의 길을 안내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리치고 외치시는 분이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그리고 그 바르게 안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로 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향한 무언의 약속이 깨지면 서로 신뢰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믿음이 아닌 이건 뭐 종교 비즈니스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 줘보세요.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정말 다르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종교적인 어떤 비즈니스 관계 속에 있는지 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부르심에 좀 귀하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하고 우리 하나님과 정말 말씀의 길을 따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망 속에 있고 해결할 수 없는 함정 속에 빠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부르시고 계신, 크게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종교적 비즈니스 관계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종교 비즈니스를 향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을 가도록 크게 외치고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함정에 빠질 때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변치 않는 그 약속이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성실하고 매일 살펴보면서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